인슐린이 나와요. 요즘 그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주님이 그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말 그 그리스도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신 그러한 왕국의 그 천국의 헌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차하게 반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말씀하고 좀 혼동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좀 비슷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6장 20절부터 말씀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위에 17절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평지에 서셨다 돼 있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 온 백성들의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 받으려고 왔다. 또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고 또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보면은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영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열두 사도들을 임명하기 전인데 여기 누가복음 6장은 이미 열두 사도가 임명된 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상순하고 좀 비슷해도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을 봐도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따랐다. 왜 따랐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 못해줍니다. 하나님밖에는 문제 해결자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영원세계까지 궁금증 없이 풀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이게 사실 주님이 설교하기 전에도 그들은 사실 미리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2장부터 이제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문둥병자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아직 주님이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유합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은 사실 성경의 시간서, 이 복음서에 이제 마태마가 누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사실 최초로 주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최초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문둥병, 구약의 문둥병하고 신약의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구약은 그림자라 했죠. 사실 문둥병이라는 건 뭐죠?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게 문둥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것은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둥병자가 나온 것이 상당히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무가 있어요. 주께 경배를 드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문둥병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죄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금 정결케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고백할 때 정결케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둥병이 정결케 된 거나 죄가 정결케 된 거나 이게 죄 용서라는 거는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이게 죄를 짓고 있으면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주님이 여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뭘까? 율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율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문둥병과 죄에 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에 대한 거는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여러분 보시면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12절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 이 미리암이 괴만해져 가지고 모세 보고 야 너만 대장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론이 보고서 깜짝 놀래 가지고 민수기 12장 12절 보게 되면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12절. 민수기 12장 12절 보면은 아론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녀로 자기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 소멸돼 버린 죽은 자 같이 되게 마소서. 그러니까는 이 아론이 모세한테 그 지금 이 갑자기 그 자기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기니까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간구하니까 모세가 13절에 보면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하나님밖에는 못 고치는 게 문둥병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못 고친다. 근데 말이죠. 이 문둥병에 보게 되면은 좀 구약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첫째 문둥병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졌죠, 이게.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죠? 율법을 범했다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율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은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걸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 누구든지. 절대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졌거든요. 우리 한번 그 레위기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아무나 못 만지게 돼 있고 그 결국 제사장들만 만지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만 만지게 돼 있어요. 보면 1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또 25절 보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랬죠. 그리고 36절 봐도 제사장은 살펴볼지니.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격리하게 돼 있죠. 46절에 보면은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진영 밖이니라. 우리가 그 레위기 13장부터 15장을 쭉 보게 되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쭉 나온다고. 다 찾아도 않겠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볼 수 있다. 살펴보는 거죠.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만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제 만질 수 있는가 말이죠. 속건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만질 수 있어요. 속건제물이 뭔가 하면은 이 속죄제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피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더러워진 이 물건들, 이 성막에 있는 기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제사법으로 가지 말아야죠. 속건제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길도 깨끗하게 하시고 성도 깨끗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죠. 거룩한 길이다. 뭐 그다음에 남자의 손까지도 거룩한 손이라고 그러고 여인들을 거룩하다. 거룩한 여인 그러면서 남편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거룩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전부 모든 것을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니까 참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다 같이 레위기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문둥병자가 있으면은 모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번제제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환자의 오른쪽 귀뿌리 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른다. 그리고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물 깨끗하게 하는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죠? 세 군데 발랐어요. 이 세 군데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장소예요. 귓불이. 귀로 듣고서 죄를 짓죠. 그죠? 사탄이 귀에다 속삭이잖아요. 그게 죄를 짓게 한다고. 근데 죄를 짓는 행동은 어디서 합니까? 손과 발로 하죠. 근데 손 중에서 엄지손가락, 오른쪽, 그것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발 중에서는 오른발인데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른다. 그러니까는, 죄가 들어오고 죄를 행하는 모든 지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상징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문득병자를 말이죠.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신약시대에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이 문제다. 우리 지체 중에서. 이런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문둥병하고 죄하고 비교해서, 죄. 죄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문둥병은, 이게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이 있고, 죄가 있죠. 첫째, 치유. 고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죠, 문둥병. 그 다음에 죄도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문둥병하고 죄하고. 둘째, 감염이 나와요, 감염. 문둥병 말이죠, 의복 같은 거 통해서 있잖아요, 의복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 죄가 옮겨집니다. 이 문둥병에 옮겨진다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말이죠. 죄인의 접촉. 죄인이 와가지고 죄지는 상태 누굴 만나잖아요. 그럼 죄가 전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자를 멀리하라 했죠. 보기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둥병처럼 퍼진다. 죄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죄가 막 있을 때 그걸 지적 안 해주면요. 다른 성도들까지도 손해본다 이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문둥병이나 죄나 같은 거라고 사실은. 그 다음에 말이죠. 세 번째로 점검이 나와요. 예방. 이게 점검을 꼭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가? 내가 죄 진 것 중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게 문둥병자는 말이죠. 항상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그거를 문둥병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이게 이상하고 이게 보면 레기서 보면은 무슨 부스럼이 나잖아요. 부스럼이 나면은 이제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둥병인 경우하고 부스럼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시험해보고서 이건 문둥병이다 아니다 이게 판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이걸 해가지고 빨리빨리 고백해서 예수 앞에 씻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때 보였다고요. 이게 지금 캐톨릭에서 이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흉내를 내는 거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말이죠. 치유. 그 다음에 이제 고침. 완전히 회복. 회복하는 면에서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빚보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발랐잖아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렇게 바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이 치유나 감염이나 예방 점검, 그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이 문둥병자의 그 이 모든 치유 과정, 회복 과정이 결국은 죄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동물의 피고 지금 죄는, 우리 죄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핏부림을 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뿌림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죠. 핏부림을 받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둥병자를 고쳐준 의미가 여기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 5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13절까지 보면 우리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오죠, 그죠? 백부장이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지금 계급으로 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의로운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믿음 있는 백부장들이 여럿이 나오죠. 우리가 이 양반도 한 예가 되겠지만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막 무덤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한 백부장도 있었고, 그죠? 그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27장 34절도 있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고넬료. 고넬료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백부장이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함부로 이 사람을 다루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풀어준 게가 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온 사람 네 사람, 참 의로운 백부장들이 한 네 분 정도 우리가 성경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시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소아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더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상대히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나타냈을 때 그 믿음을 딱 보였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간 게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시간에 갔다고요. 우리 여러분 그 잘 아는 거 그 유출병 그 혈루병 걸린 여인 12회 동안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분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다 그러지 말고 지금 세대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옛날에 뭐 한국에 오는 손봉계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가 만 명 된대요. 근데 하여튼 뭐 얼마나 피곤한지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돌잔치도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뭐 아파도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담임 목사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 이거 뭐 부목사도 수십 명 되고 뭐 많아도 자기가 다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혼자 고른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도대체 누가 고치는 건가 모르겠다. 누가 고치는가 모르겠다. 거기에 비해 보면 백부장은 이건 결국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아멘 그러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러니까 요즘에 베이비시터 하느라고 바빠요 교회들이.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손을 뭐 이거 얹어주고 뭐 그래야만 낫는 것 같고 느낌이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 그렇게 볼 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목사님들이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시간에.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 그 전도사실에도 보면 맨날 신방하느라고 나오세요. 나와야지. 그런다가 나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뭐. 그런 경우 참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참, 이제 병자, 앞으로 이제 병, 이 오늘 보면 병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병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명. 그죠? 중풍병이다. 뭐 고창병이다. 또 뭐 혈루병이다. 이런 병이 많이 나 있는데, 그 다음에 병명 중에서 말이죠. 마귀 들린 자도 있다. 이런 거 있어요. 더러운 용에 들린 자도 있자. 그러니까 보면 그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들린 것도 병이고, 더러운 용에 걸린 자도 이것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처럴한 병이 있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환경도 더럽고, 우리 육신도 더러우니까, 자칫하면은 병에 걸린다고. 이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병이 있다 이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목사 간증하더라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막 아파가지고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가 왜 너를 고쳐주냐? 내가 너를 고쳐주면 내 영광 가린다. 네가 조심하고 네가 그걸 해야지 왜 네가 하지도 않고 나보고 해달라느냐? 그러나 사탄에 들어간 거는 주님밖에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막 그 썩을 거 막 먹고 그냥 나쁜 거 먹고 이래가지고 병 나놓고서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처럴한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뭉치를 갖다 주면 그걸 종치에 바르라고 그랬죠. 바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사람을 통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좀 이렇게 이따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병명이 꼭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백부장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의 그 군대에서의 그 권위. 대위 정도 되는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저도 뭐 사병으로 군대 가보니까 야 뭐 짝대기 하나 할 때는 두 개도 무섭던데 뭐 대위는 그냥 할아버지지 뭐. 그때 우리 김동철 집사 만났으면 난 뭐 그냥 벌벌 떨었겠지만 말이죠. 예, 아 그렇더라고요. 예, 정말 나는 빨리 끝나고 오려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나중에. 근데 또 보니까 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고생하는 게. 아, 그 하여튼 그 이걸 이용해서 아는 거죠.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의 권위를 그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참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거든요. 우리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다르다랬죠. 그죠? 우리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거 확증하자고요. 근데 보세요. 12절. 그 왕국의 자녀들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국의 자녀라고 그랬죠?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 있는 천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하늘나라라면, 우리가 가는 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결국 영원히 사는 곳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를 한번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뜻을 알아야 돼. 그걸 잘 못하면 천국과 저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 저 가잖아요. 셋째 하늘 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뭔가면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다가 천국을 찾아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믿지 않은 유대인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떠나면 지옥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 우리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잘 알지만 11장 찾아볼까요? 로마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천년왕국은 고사하고 뭐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은 전혀 갈 수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다시는 권세를 갖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왕국의 자녀들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자녀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고요.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게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만 이를 갈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왕국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 보게 하는 거죠. 아직 이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알아야 되고 참 그 우리가 이방인들이 다가오는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들 덕분에 받게 된 거죠.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하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요즘에 그 무슨 신유패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믿음은 무조건 된다 그러죠. 그러나 여기 믿음은 무슨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Biblical faith입니다. 이게 성경 주님의 말씀에 있을 때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무조건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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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그 말이냐? 믿는 게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그걸 한번 먹고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그 말씀을 믿어야지. 적재가 나온 사람 믿고 확 그냥 고백합니다. 이런 식의 반대로 먹어. 왜? 내가 할 건 안 하고 할 건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막 반복하면 되는 줄 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잘 봐야죠. 정욕으로 구하면 정욕을 내가 버려야 되고 죄를 진 상태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먼저 내가 해결할 걸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야 돼. 지금 주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거죠. 14장 14절부터 우리가 17절 보면 여기도 그 베드로의 그 아내의 모친 개혁성경에 뭐라 된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로 되어 있죠. 베드로의 장모. 그 영어로 보면 mother in law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장모 그러면 아내의 남편으로 아내의 아버지라는 게 되는데 영어로 mother in law 그러면은 mother in law 그러면은 캐톨릭의 그 대모의 뜻이에요. 그 영세 받을 때 주는 이름이잖아요. 대모. 자기 영적인 어머니 그 대모를 얘기한다고 마데노.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보면은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다른데 보면은 마데노 장모로 해놨다고 장모로. 그러니까 결국 캐톨릭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그 이 사제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교황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도 결혼 안 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베드로는 그 아내를 데려다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아내가 없으니까 못 데려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도 열병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줬다.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를 섬겼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이죠, 그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근데 보면 가끔 보면 주님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은 이 실제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이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그 53장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이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 되었는데도 이렇게 얘기했죠.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다. 대신 이제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이 말,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가 친히 우리의 질고 대신 뭐라 그랬죠? 연약함을 맡으시고 또 슬픔 대신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 얘기는 결국 우리의 죄, 예? 죄를 죄를 원인적으로 제거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질고를 지고 그런 걸 연약함을, 슬픔을 질병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이 힐링, 우리가 말하는 그 치유라는 게 말이죠. 치유라는 게 그 치유라는 것이 속죄, 리뎀션, 속죄, 죄를 사해주는 것 속에 포함된 거다. 다시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지금 진짜 광의의 치유는 말이죠,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실 그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죄가 이게, 이 병이 치유가 안 된다고요. 병이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한테, 네가 그 위장이 나쁘니까 포도주를 쓰라. 위장이 계속 나빴어요, 디모데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 그 후서 4장 20절인가 보게 되면은, 드로미머는 몸이 아파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계속 아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눈이 나빴잖아요, 눈이. 그걸 세 번 강구했잖아요, 치료해달라고. 주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때는 모든 병이 다 고쳐진 게 아닙니다. 절대 고쳐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침받죠. 그러나 그 모든 병이 고침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가야 됩니다. 그때 돼야만, 이 몸이 완전해져야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거를 잘못 강조하다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신유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무조건 당신이 안 믿어 그런 거라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물론 믿을 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을 때, 그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안전매가 나와서,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만 이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집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병을 못 고친다고요. 그 특별히 요즘에 그, 제일 신유 집회 크게 하는 사람이 그 베닝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별로 그 참석한 숫자에 비하면 몇 명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 끝까지 병이 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물론 지금 병도 되지만 이거를 내가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카리스마들이 나와가지고 카리스마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한테 가면 뭐가 되는 줄로 아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병 고침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냥 병을 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서 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치유라는 것이 결국은 이 속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멕시코 같은 데 가도, 구원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프니까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지, 꼭 그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단 한 사람이 치유받아도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병의 성질이 있다 했잖아요. 병의 그 성질. 자연적인 병이 있고 마귀, 마귀에게 그 영향받은 병이 있죠. 어?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 그러니까 자연적인 병은 병원에도 가야 돼요. 병원에도.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병원에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 물론 내가 이제 뭐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은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친다.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자,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감옥에 같이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어? 그렇다고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든 병을 고쳐준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참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몸 관리도 우리가 사실은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참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마귀적인 거기에 영향받은 병들이 지금 많이 있죠 요즘에. 오히려 그 내추럴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인 그 해결,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이 오실 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가난, 그 다음에 뭐 저주, 뭐 육체적인 장애 있잖아요. 디서빌리티 장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른 자연에서 오는 그런 저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결국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재림이 없으면은 잠깐 동안 편하다 또 어려우면 그러나, 그러니까는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벽한 걸 기다리니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말이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 크리스천들도 장사도 안 될 수 있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 사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금도 우리가 치료는 가능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고쳐주신다고, 뭐 기적적으로 암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아래서 한 군데 딱 치우치면 됩니다. 치우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 간절했잖아요. 벽을 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기도할 때 고쳐줬습니다. 응?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은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 기도 시간 때 구시 시간에 기도를 가는데 앉은 뱀을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앉은 뱀이 믿음이 있었나요 우리?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기도해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신유사 받았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뭐 그냥 자기한테만 다 고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그렇다면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다 일 안 세가지고 다 나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다니면서 봤을 때 그냥 고쳤지 뭐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쳤나요,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요즘에 그, 신유를 특별히 많이 한다는 사람의 스타일하고 옛날에 그, 사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신유를 하려고 따로 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도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고쳐줬지, 특별히 무슨 집회라면서 뭐 찬양인도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기도도 막 하고 뭐, 부르짖고 회개하고 뭐 이러다 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목사가 꼭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무슨 손을 꼭 만져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말만 해도 되기도 하고, 또 손을 얹어도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여기 계실 때 누구든지 다 치료받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누구나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그때도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의 그 나타나는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요즘에 그 뭐 이너 힐링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속습니다. 속습니다.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예? 이게 잘못되면 이게 결국 그걸 통해서 사탄에게 들어가거든요. 사이칼러지 통해서. 사탄이라는 심리의 역사거든요. 심리 역사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응?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힐링이라는 거는 결국 이 속죄, 죄 용서받는 그 구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주님만이 온전히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장. 그러니까 믿음, 꼭 믿음이 있어만 치료받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볼까 좀 알지만은 우리 이사야서 3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3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없어지니까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죄가 없어지니까 결국 병이 없는 거죠. 병이 없는 거죠. 병도 죽지 않죠. 예? 그렇죠. 그 보면 죄를 지면은 지금 죽을 수 있죠. 천연거에도. 백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애라 그랬죠. 예? 백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애다. 또 어딜 찾아본 가면은 에스겔서 34장 16절. 에스겔서 34장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것도 참 이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서 뭐 스가랴,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을 얘기해 그날. 그 한날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마리가 사슴처럼 뛰고 봉우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거 뭐 지금 사실 지체장애자들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때를 바라 그런 분들은 그때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지금 뭐 이사야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휠체어 앉아서 평생 사는 분들 우리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정말 모른다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린 사실 화장실 가서 네 발로 걸어가서 참 화장실에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남신세제되니까 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게 결국은 이 연약하고 저조 아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수족이 다 잘리고 입으로 이렇게 참 그림 그리고 말이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마지막 주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면 짜증을 내.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저들은 이생에서 몫을 받은 자들로 그들의 뱃속에는 보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자녀들로 가득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상속해준다고 다윗이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나는 의가 거하는 바 나는 의가 거하는 바 의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주의 모습으로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 자다. 사실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주님 오신 거를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 드는 자죠. 주님 그 한날을 바라보고 이게 성경을 써라는데 그건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왜 얘기 안 하니까? 핍박받으니까 안 하거든요. 핍박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우리 이제 1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이어선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우리 여기서 하나 할 거는요. 주님이 말입니다. 이 성경 읽다, 복음서 읽다 보면 주님이 혼자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혼자서. 우리도 그거 참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 가서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 혼자. 혼자서 있는 거. 혼자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이건 중요하니까 좀 찾아보죠.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 떠나고 어떨 때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서 산으로 갔어요. 산. 주님이 산으로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렇죠? 혼자 가셨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 이력 하나에 두루마라 했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갈 수 없게 된지라. 마을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로 나오더라. 마을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시내를 떠나서 우리가 이사될 필요가 있죠. 혼자서 조용하게. 요즘 뭐 기도원들이 조용한 기도는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좀 조용해진 것 같더라고. 많이 안 가서. 옛날에 뭐 그냥 꼭 무슨 시장바닥 같았는데 혼자 조용히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좋지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9절.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느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서기관이 말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다 그랬어요. 이거 비슷한 말 누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랬는데 뭐 따라가긴커녕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이거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죠. 한번 요한복음 7장 53절하고 8장 1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 짧게 절하고 8장 1절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53장 1절. 그리하여 각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렇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8장 1절에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각자 집에 가기 바쁜 거죠? 네.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주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을 주님이 어려운 처지에 갔을 때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지금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위선자요.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너희 서기관과 외식하는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막 욕을 했잖아요. 독사 자식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인자는 머리도 고쳤다. 이건 뭐죠? 여우나 새는 뭐죠? 여우나 새라는 것은 사탄에 속한 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헤롯보고 그랬어요. 너는 여우에 가서 말해라. 헤롯보고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헤롯왕을 여우라고 그랬다고요. 그다음에 공중의 새들은 그 말씀을 쪼아먹어가는 그 새들이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길가에 떨어질 때 새들이 와먹었는데 그런 말로 마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해서 야 너희들은 굴도 있고 너희들은 몸둘 곳이 있지만은 보금자리 있지만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게 뭐죠? 집이 없다. 침대도 없고. 사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디서든지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자 편하게 하려면 안 돼요. 이 성결 가도 우리가 고생할 각오를 해야죠. 참,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도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 바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들 지금들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윤 목사님, 그 옛날 간증하는데 성경에다 혼자 단벌을 입고, 배낭 메고, 그리고 다니면서 뭐 아무 데서 주무시고 말이죠. 한 번은 바지를 빨아넣었다가 배 타고 빨아넣었다가 그게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팬티바람으로 그거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려가 또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 가든지 뭐 그냥 뭐 소련 가서도 뭐 길가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 정말 그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주님의 그 심정이 여기 들었습니다. 21절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여기 참 상당히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좀 장사나 좀 지내고 오라고 그러면 될 텐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잔인한 말씀자들이죠. 여기만 보면 그죠? 근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9장 60절을 보겠습니다. 9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앞서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걸 먼저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다 이거죠. 이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이죠. 장사 지내고 뭐 결혼식 같은 거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욕으로도 먹죠. 그게 사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욕을 많이 얻어 먹어요. 첫째, 아 독선주의자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독단주의자다. 그다음에 저좀 편협한 사람이다. 편협한 사람, 뭔가 좀 꽁 베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분리주의자다. 꼭 혼자 모르는 것 같이 분리주의자다. 또 분파주의자다.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다. 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야. 꼭 골치 아프게 괜히, 사람의 마음을 심혈 끌고 온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 사도바리 가는 것마다 뭐라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리다. 업사이드 다운. 혼란케 하는 자들이죠. 세상이 임금의 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국법은 지키는 게 왜냐 질서는 우리가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올 때는 그거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우선이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 될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겉으로 나타나는 뭐 장로교 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교회들 그게 아니고 숨어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뭐 아나바프티스트도 뭐 불가리안 뭐 왈덴시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라비안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면 아무나 끼워주질 않아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끼워주질 않아요. 그 누룩이 퍼질까봐. 그 사람들 소그룹이죠. 항상 소그룹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요 정말 이게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꾸 줄어, 결국 숫자는 맨날 똑같아, 우리 교회는. 숫자는 똑같은데 사람만 바뀐 거 있죠?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로 꽁꽁 묶이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은,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 십자가를 진 만큼 내가 면류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23절 들어가기 전에, 그 죽은 자라는 게 이제 육신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죠. 그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죽었다는 거.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서 뻘뻘거리 돌아다니는데, 뭐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소홍장이 춤을 추는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잘 아는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육신이 아니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니라. 뭔가 하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죽은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이 먼저 부활한 거죠. 이거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 먼저죠.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았다. 예. 분명히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의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과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깨워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은 주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주님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자연 모든 만물.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자연 모든 만물이 그게 다 나왔습니다. 이름까지 다 줘줬다고요. 그 많은 이름을 아담이 다 줘줬다니까요. 그대로 됐죠. 그리고 아담은 그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뭐죠? 그냥 아담이 그냥 가면 다 모든 게 해결되게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부활해서 말이죠.